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해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던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인생이 그렇게 무상하게 느껴질 수가 없지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사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수명이 70년, 80년 살고 요새는 이제 의학이 조금 더 발전해서 한 8, 90년 이렇게 사는데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편 90편에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설령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는 날을 돌아보면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70년, 80년 사신 분들이 이 중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진짜 엊그제 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또 밤의 한 순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깐 자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많이 잤는데도 막상 일어나 보면은 벌써 아침이고 몇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생생하게 아름답게 폈다가 또 낮에는 꽃도 피는데 저녁 되면 이게 시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젊었을 때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피부도 참 탄력이 있고 참 아름다운데 사람이 늙으면 시들은 꽃 모양 참 빛을 상실해버리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은 홍수처럼 쓸려간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쓸려가는지를 알고 계세요? 죽음을 향해서 쓸려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이게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도 늘 일정수 아니면 그 수가 자꾸만 불어나니까 이게 홍수처럼 쓸려가는 걸 잘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막 죽음을 향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려 내려가면 또 다른 세대가 와서 그 자리를 메우고 또 살아가고 또 조금 있으면 그 세대도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세대가 와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인생들은 죽음의 바다를 향해서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89편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합니다. 또 시편 49편 12절에 보시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으로 살다 가지만 죽는 것 생각하면은 정말 인생들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도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도 죽음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 또 아름다운 자, 심지어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요, 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사는 것을 자기는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는 것이 밉대요. 결국 죽을 거 아니까 사는 것이 참 밉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는 것이 괴로움이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벌벌 깁니다.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유머를 제가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유머를 보내주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 유머 중에 의미가 있는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제목이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한대요. 근데 예쁜 여자는 또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시집 못 가면 끝이죠. 그래서 예쁜 여자도 시집 잘 간 여자를 당해낼 수는 없어요.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또 못 당합니다. 아무리 시집 잘 가도 이 자식을 또 잘 둬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 잘 둔 여자는 누구를 또 못 당하느냐?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해냅니다. 근데 또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건강한 여자가 못 당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세월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제일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이에 대한 그런 유머가 하나 있었어요. 나이를 사람의 나이를 상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도 재미는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유머니까 그냥 유머로 들으세요. 사람의 나이를 상품으로 이제 비유하는 겁니다. 10대 때는 신상품입니다. 신상품. 방금 나온 신상품. 20대는 명품입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이제 40대가 돼서 20대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야, 나도 지금 물론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정말 명품이다 생각이 듭니다. 20대는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30대는 정품이에요. 정품. 그래서 30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인기가 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제부터는 기획 상품이 돼가지고 10%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50대는 반액 세일. 60대는 창고 방출. 막 그냥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70대가 되면 분리수거. 80대는 폐기처분. 90대는 소각처리.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유머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뭐 소각처리 이런 거 아니고 우리 교회면 보물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로 명품 신제품들은 별로 눈에 안 보이고 폐기 뭐 이런 반액세일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제품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전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런 게 인생이거든요. 하여간에 참 인생 생각하면은 얼마나 무상한지 모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우리 부형님들 또 우리 모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분들도 젊었을 때는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름이 가고 머리는 빠지고 희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가?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의학적인 설명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하고 심장이 멈추니까 사람은 죽는다. 그건 의학적인 설명이고 좀 더 근원적인 그런 대답은 뭘까요? 왜 여러분 사람은 죽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사람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죠.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언제부터 죄인이 되는 걸까요? 어릴 때는 죄인이 아니다가 자라면서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첫 번째 죄를 딱 범할 때 그때 죄인이 되는 것이냐?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8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언제부터 악했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커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몇 살부터 죄인일까요? 죄를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뭐 5살, 6살 때부터 죄인일까요? 아니면 또 조금 더 땡겨가지고 한 2살, 3살? 예.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58편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또 나이가 좀 땡겨졌어요. 언제부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또 모태에서부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시편 51편 5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날 때부터도 아니고 잉태되는 순간, 즉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가 사람은 이미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맑습니까? 저 아이가 죄를 알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아이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 저 뒤에 아기방에 아기들도 몇 명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그 순수한 아기라 할지라도 죄인이에요. 심지어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인데 뱃속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도 전에 벌써 싸움을 알았어요. 서로 미우니까 싸웠겠죠. 뱃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가 죄인이다 하는 이 말이 분명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으면서 잉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는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부모님 DNA 속에는 그분의 성격, 또 생김새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것처럼 죄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성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의 죄성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역시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들의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었을까? 그에 대한 배경의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무들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고 그거 네가 따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따먹게 해가지고 죄인이 되게 했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은 선악과 외에도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른 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짓이죠. 다른 거 오히려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따먹으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두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추방한 이유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도 있고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입맛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둔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너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죄인의 그 죄성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만 죄인이 되는 것이지 왜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담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의 조상의 몸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온 인류는 어디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온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온 인류가 그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내가 범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죽음을 해결하는 그 방법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한 의로운 행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또 53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할 일은 이제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럼 저절로 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과거에는 사망에 참 지배하에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제 얼굴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17절에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갖다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받는 자들은, 예, 선물을 받는 자들은, 예,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넘치게 받는 게 아니라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누가 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면은 그건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그럼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전염병 때문에 한 사람이 옮긴 그 전염병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죽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약을 지금 누군가가 개발했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약 개발한 것만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 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먹든지 바르든지 자기가 사용해야지 그 소식이 진짜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죄라고 하는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개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사람들이 바라보면 낫게 해주셨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노뱀의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불뱀에서부터 나음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아까 그 불뱀, 노뱀과 관련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이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영생을 주신다 그랬는데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른다고요? 영생.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그 의로운 행위,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냐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람이 멸망당하는 그 이유는 죄성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 사람들이 죽고 죽은 뒤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뭐 원죄 또 지은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죄는 예수님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영생을 받았다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의 말씀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내가 두렵지 않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새로운 생명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놀라운 소식을 들었사오니 그들에게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